할렐루야. 이제 신명기서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죠. 29장까지는 저주가 무엇이며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과 저주를 다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3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바로 이 진술한이라는 말이 앞에 모든 복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모든 저주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해할 수 없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미 전제하고 마지막 글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미 전제하고 지금 결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또 그 앞에 조상적의 역사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해 왔는가를 누구보다도 세밀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의 기억은 본인들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도 그 실패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백성들의 체질을 잘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설명했지만 이들은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참 역설이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이 명령을 지키도록 지금 이 종말의 부분에 대해서 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죠. 그래서 쫓겨간 나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분명 복과 저주를 둔 앞에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런 명령을 지키라 말라 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든가 하지, 뭐 앞에 구체적으로 복과 저주를 다 설명해 놓고 이미 실패를 전제하고 결론 부분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끝부분을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무엇이 하거든?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모든 회개의 개념이 기억이 나거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회개라고 돼 있어요. 회개. 자, 이 그림을 신약에서 정확하게 묘사한 대목이 하나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 재산이 유산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몫으로 억지를 부려서 챙겨가지고 아주 이방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다 털어먹죠. 그리고 그가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이 줄여 죽게 되었을 때야 뭘 기억합니까? 그때 아버지 집을 기억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품꾼도 많건만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일어서서 품꾼의 하나라도 좋다.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는 일어나서 돌아가죠. 정확하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출발이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내는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여기서 분명 이 백성들은 내 말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쫓겨가고 붙들려갈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전제를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첫 번째 뭐예요?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회개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세요.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돌아와. 이 돌아옴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기억이 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뭘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 하시고 돌아오도록 오늘도 호소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때만 행복이 회복되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설계하셨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까요? 그 가장 밑바닥의 뿌리는 언제나 구원의 출발, 구원의 시작점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측은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 마음이 있어 돌아와 아버지의 질서와 원리와 명령 앞에 청종케 된 가장 중요한 뿌리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이게 십자가의 출발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런 경로만 설명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꽃피워내야 될 성품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 속에 긍휼히 여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결실입니다.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긍휼함이 없어.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은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지적과 그 사람에 대한 나무람이 긍휼히 기초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때 그 지적과 나무람이 정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꽃피워내야 될 신앙인들의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 뭘 가장 크게 힘쓰고 연습해야 되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긍휼히 여기는 덕목이 있는가, 내 속에 자비와 양선과 착함이 있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덕목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케 하고 순종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리와 이론은 다 알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하니까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나님이 걸어놓은 저주의 구덩이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연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복과 저주는 앞에 선택하도록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에겐 그럴 의도 없고 그럴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혹시 그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희 이제 낚시반을 만드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낚시반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런 기술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우리 이제 식단에 자주 올라오는 참치 있죠, 참치. 저는 이 참치를 그물로만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 참치는 원래 낚시로 잡는데요. 유명한 참치 회사들이 있죠. 큰 배 띄워가지고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대량으로 참치를 잡죠. 그런데 지금도 그 원양어선 같은 데서는 참치를 이 바늘 낚시로 잡아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 참치가 힘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용되는 바늘, 이 바늘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술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 바늘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기술이 조합이 돼야 좋은 바늘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열 처리를 잘해야 된대요. 열을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바늘 만드는 기술의 첫 번째 관건이 열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짠 바닷물에 이게 담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 잘 돼서는 안 된대요. 가능하면 부식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도금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기술의 포인트인데 뭘 것 같습니까? 바늘이 너무 강해도 안 된대요. 너무 강하면 탁 걸렸을 때 이놈이 톡 부러진대요, 바늘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느슨 강도가 느슨해야 이게 걸렸네요. 근데 너무 느슨하면 또 이게 쭉 펴져가지고 잡았던 고기가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강도, 강도가 너무 세도 부러지기가 쉽고 참치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연해도 잡았던 고기가 도망갈 염려가 많고. 그래서 이게 펴질 듯 말 듯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주 이 선진 국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을 걸쳐 핸들링할 때도 보면 아주 절묘한 낚시꾼 같아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조금 여유가 생길만 하면 살짝 고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근데 우리 또 인생이라는 생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숨쉴만해지면 싹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다 끌어당깁니다. 나오도록. 평생 이 밀당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기도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담아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면서도 이 백성들 속에는 경험상 이 말씀을 지킬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예 전제를 실패를 깔고 이 말씀을 종결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명령을 지키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래요. 자, 어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쉽다. 쉽다. 이 말을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서 내 몽에는 쉽고 그랬어요. 쉽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1절에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키기 쉽다는 얘기입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키기 쉽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늘 실패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뜬금없이. 자, 12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건 하나의 유머예요. 유머.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하늘 꼭대기 높은 데 있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키기 쉽다. 점점 모를 얘기가 더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14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으며. 말씀이 입에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읍시다. 로마서 10장 8절. 8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신명기 말씀 그대로 나오죠? 네 어디에 있으며? 또 네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라? 자, 네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뭐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내 입에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매일 무엇을 겪었죠? 하늘에서 펄펄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지냈던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만나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겁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신명기 기자는 결국 왜 쉽다 그랬을까요? 왜 그것이 가깝다 그랬을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내 마음 한가운데 내주하고 거주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제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뭘까요? 왜 지키지 못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라고 주었을까요? 누구의 힘으로 살라는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러니까 신명기의 종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그 대가로 저주 아래 놓여서 포로로 붙들려 갈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저주가 저주로 맞춰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으시고 이끄셔서 목자가 되셔서, 쉽게 얘기하면 목자가 되셔서 하늘 생명떡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공로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 때 이 길은 지킬 수 있고 먼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으며 쉽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대장 삼아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내 입술의 양식이 되어주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에 이끌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기자가 여기서 목표하는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쉽고 그 길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무거운 멍에 짐들이 산적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분이 지시는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의 멍에였어요. 그분이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십자가에 대신 이고 지셔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 길을 함께 그분과 걷도록 설계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수요 1,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많은 난관과 건너야 될 강, 넘어야 될 산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손을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람찬 하루 속에 주님만이 동력이 되시옵소서. 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